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처럼 동떨어져서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죠. 작은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일부분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와 긴밀히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가령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 자녀만 기쁩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외식도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인 아빠가 실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만 실직해서 마음이 안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족 공동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바로 될 때 그것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서로 기뻐하게 됩니다. 반면에 총기 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죽으면 미국이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상심해하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와 긴밀히 서로 연결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한 부분인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태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었나요? 미디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유혹의 장본인인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충실히 따랐어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마친 상태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갈 모든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까지 다 진멸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진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느닷없이 느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가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두 지파죠.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부자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어요. 요단 동편 땅인데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을 본 것이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기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2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급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요단 동편 땅이죠.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5절에서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이게 누굴까요? 이 로우벤과 갓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미 정복한 지금 그들이 있는 요단 동편 땅을 그냥 자신들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가축대가 많고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자신들에게 그 땅을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그냥 요단 동편에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지금껏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이죠?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인데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12지파와 결별하겠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우리는 그냥 이게 남아있고 10지파만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겠다는 거예요. 너네들만 가라는 거죠. 이에 대해 모세가 답변하는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답의 요약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 생각만 하니? 어떻게 너희 먹고 살 걱정만 하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2지파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요단 동편까지 왔는데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만 빠지고 10지파만 요단 서편에 가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심이 10지파의 낙심이 가나안 땅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지파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가 38년 전에 한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모세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3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다가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 소수의 생각이 연병처럼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20세 이상 출애굽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20세 이상 모든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38년 뒤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두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있어요. 소수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소수의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온 공동체가 낙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전체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잘못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묘사해요.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르우벤과 갓지파죠.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만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는 죄인의 무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문맥상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여호와를 떠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열두 지파를 떠나서 자기의 이기심만 채우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만 가졌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죄인의 무리라고 꾸짖었고요. 여호와를 떠난 행위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은 각 지파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만의, 에브라임지파는 에브라임지파만의 각각의 독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각 지파는 전체 지파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한 지파의 불순종은 전체 지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이 뭐죠? 미디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보내었어요.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1,000명씩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2지파니까 총 12,000명의 군인들이 미디안을 치러 갔죠. 그리고 미디안을 정복했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12,000명만의 몫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요. 전리품을 따왔는데 그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후방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이 민수기 3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000명의 승리가 단순히 12,000명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의 일부의 승리는 전체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일부는 전체 공동체와 깊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승리가 12,000명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승리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이 12,000명의 승리로 인해 얻은 전리품을 공짜로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혜택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열 지파만 가세요. 우리는 여기 남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전체 공동체와 결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편하게 살겠다라고 얌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이기심으로 자신들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이 낙심케 되고 전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체끼리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간에 암이 발병했어요. 여러분 간만 죽나요? 몸이 죽습니다. 간에 암이 발병하면 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을까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지파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는 왜 이 두 지파에게 강하게 경고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우벤과 갓 자손의 입장과 모세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현상인데 다른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항상 뭘 생각하죠? 전체 열두 지파를 생각합니다. 열두 지파의 리더로서 생각을 해요. 전체 이스라엘의 관점과 이익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아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스럽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어른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죠. 나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를 넘어 가족을 생각할 수 있고, 나를 넘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나를 넘어 사회와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 리더인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열 지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하고 얼토당토 않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전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몇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전염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얌체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낙탐게 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올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늦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요. 이게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늦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를 한번 아우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혹 예배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자제를 하겠죠. 여러분,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방 방학을 끝내고 9월부터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아서 방지기들이 낙담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뭐 청년부는 우리가 매주 모이니까 보죠. 청년부 사랑방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몇 명이 안 나와요. 방지기 얼굴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빠지면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빠졌을 때 우리 사랑방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임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입니다. 하기로 했다면 성실하게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마침 8.15 광복절이라서 광복절과 관련된 뉴스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띄인 전시회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주 최부자에 대한 이 전시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 최부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년을 지속한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떻게 300년을 그렇게 아름다운 부자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부잣집의 6훈이라 그러는데요. 여섯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돈에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 적당하게 부자로 살라는 것이죠.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남의 고통을 기회로 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는 배불리 먹지만 경주에 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들에게는 쉐임이 되는 것이죠. 육훈입니다.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그래서 전략과 검소를 몸에 배게 하라는 육훈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부자지만 정말로 잘 살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조심하고 배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씨 가문이 300년 동안 경주에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부자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주 최부자 집안이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그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 문서를 공개하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부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죠.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나라가 팔리든 말든 나는 부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팔렸는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부자였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간혹 요새 이렇게 시대 풍조에 맞게 개인주의 신앙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홀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불교로 가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 발, 심장, 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이 되어야지만이 이 지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무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나무가 되는데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독야청청 거목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혼자만 잘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너무 잘나가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그게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재정이 너무 힘든데 자신은 막 불을 쌓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참다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라가 없으면